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 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도발적 조치로 규정하고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선 개성공단 내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시리아 전체 인구의 11.5%인 47만 명에 달한다고 민간기구인 시리아정책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시리아정책연구소가 집계한 이 같은 사상자 수는 앞서 유엔 등이 추산한 규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소는 40만 명은 무력 공격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들로 나머지 7만 명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질병 등 간접적인 사망자들로 분류했습니다. 또 시리아인들의 기대 수명은 내전 이전 70세에서 현재는 55.4세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380만 명은 생계수단을 잃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내전으로 400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고 636만 명이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인구의 45%가 난민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터키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이 두 나라 공동의 위협에 맞선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크게 반발하는 등 이슬람 시아파와 순위파 간 종파 분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으로 구성된 순위파 국가들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이란, 이라크로 구성된 시아파 국가들과 시리아를 무대로 종파 간 전쟁에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기부금이 부족할 경우 팔레스타인의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다나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재무부 관리는 어제 시리아와 예멘 등의 내전 그리고 유럽의 난민 사태로 부족해진 기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몹시 필요한 기부금이 부족해지면 재난을 불러올 수 있고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과 유엔은 올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5억 7천100만 달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특정 선천적 장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어제 발표한 최신호에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된 선천적 장애는 두뇌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슬로베니아 과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태아 기형 조짐이 나타나 결국 낙태 시술을 받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산부의 사례에 집중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의료진은 태아의 시신을 부검해 지카 바이러스의 완벽한 유전적 배열을 규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58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디쿠와 지역에 있는 이 수용소는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여성 두 명이 지난 9일 밤 이곳에서 폭탄을 잇따라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 단체인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하고 이 지역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s consistent with the
미국 상원은 앞서 통과된 하원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 북부지방은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개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한국 측 인원들을 11일 오후 5시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 물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결된 설비와 물자, 제품들에 대해선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 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며 11일 북한 측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선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주를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6.15 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한반도 정세를 대결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11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한국 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인원은 68명이라며 따라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2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만 해도 한국 측의 출경과 입경 계획에 대해 평소처럼 동의해 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의 출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24개 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자재 등을 회수하기 위해 한 개 업체당 직원 2명과 트럭 한 대꼴로 공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갑작스런 북한 측의 성명 발표로 한국 정부는 당혹감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긴장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방 시한으로 정한 오후 5시까지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이 모두 귀환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자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대북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개성공단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재배치한다라든가 개성공단 지역 인근에서 이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 원, 미화로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It is a decision that's consistent with the widespread vie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 경제 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8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is was not an easy decision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And therefore,
한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한 건 또 한 번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recent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llowing so closely on its January 6 nuclear test was yet another destabilizing and
크리텐브링크 보좌관은 국제사회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에 따른 파급 효과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지난 1월 6일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ICBM급으로 추정되어진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 또 미사일 그 장거리 능력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현금줄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지금 북한의 어떤 핵 능력, 미사일 항상 능력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과거의 그 핵실험 때 천안함 사태 때 그럴 때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조치가 상당히 강경한 조치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마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어떤 그런 핵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재 내용 중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남북 간 사이에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교류가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사업인데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한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강하게 제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북한이 모든 인원을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북한도 이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겠죠. 아마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그런 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저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도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개성공단 중단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이제 전가시키려고 하는 또 현재 국면의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서 상당히 강하게 북한이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남북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좀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물론이고 이곳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이제 북한의 어떤 임의의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좀 일종의 위협 뭐 그런 의도 의도로 좀 당겨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개성공단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개성공단 위치가 이제 북한의 군부대 위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아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가지고 개성공단을 뭐 원위치로,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겠다. 뭐 그런 어떤 또 의사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개성공단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이제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까지 왔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수소탄 발사, 또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이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이걸 계속 강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보상의 어떤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조치 중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능력의 향상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달라죠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는 또 우리로서 이제 그런 제재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결정이 있지 않은가 이게 남한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번에 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손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북한에 주는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우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이 북한에게 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앞의 그 압박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간 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깊게 보게 되면은 우선 그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한 5만 3천 명이 있고 거기에 한 20만 명의 개성 시민들 또 인근 그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에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계획,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 이제 5월달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계획이 상당히 그 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것이죠. 또 우리 남한 정부의 이제 또 개성공단 중단 사태 따라서 이제 결국은 북한 내에서 아마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그 좀 제기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좀 불안정한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중단 조치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우리 남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서 특히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부분이 이제 좀 더 북한의 제재 효율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사실상 미국과는 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지난 그 1월 달에 그 핵실험 이후에 미국은 그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됨으로써 중국도 일정 부분 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에 좀 약간은 참가할 동참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금융 제재에 참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불행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계속 핵능력과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오는 가운데 그 어떤 북한의 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외화,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귀중한 그런 재산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한국 내에서도 남북 관계 어떤 그런 좀 통도가 맞겠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개성공단 중단 그 파급 효과가 북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상당히 그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치가 북한 내에 어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파장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10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놀라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어온 돈줄을 끊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교류의 사실상 마지막 상징이었다면서도 동시에 인권 문제가 부각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Kaesong has been the one last bit of cooperation from the DJ Nomo Hyun years. I mean, you know, this was the
개성공단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유일하게 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 간 교류 협력 창구지만 동시에 수익이 근로자들이 아닌 정권으로 흘러가는 등 많은 인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하는 5만 명의 실업자를 챙겨야 하는 북한으로선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은 실패한 실험이라면서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n unsuccessful experiment in engagement and in peace building.
개성공단이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정책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경제개혁을 이루게 하거나 기본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존재 이유가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남북 간의 이러한 그 협력 공간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부와 자유, 민주주의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북한 정부와 사회를 개혁시키겠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오히려 개성공단을 일종의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보다도 더욱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수천만 달러, 2015년 한 해에만 1억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 정부에 유입했다며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북한 정권에 송금되고 있고 근로자는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등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현대식 노동 착취 현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정권에 미칠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이 거둬들이는 수익이 1억 3천만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s going straight to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US dollars, that's a pretty direct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이익금이 미국 달러화로 정권에 곧바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 존스 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의 전체 교역액이 90억 달러 혹은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7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1억 달러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0 million per year is not really a big deal if you're earning over $9 billion. If you're earning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이 약 90억 달러인 점에 감안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손에 쥐는 1억 달러대의 돈은 9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성윤 교수 역시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때를 거론하면서 이번에 차단되는 현금은 북한 정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 정부는 자국민이 만 명이 죽든 10만 명이 죽든 100만 명이 굶어 죽든 눈 깜짝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매년 1억 3천만 달러를 북한에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중국 등 대북 제재의 소극적인 나라들을 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놀란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이성윤 교수는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시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계속 위반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 1718, 1718호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국 정부도 유엔을 위반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한국 정부가 공개리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26명의 의원이 7시간에 걸쳐 지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there's also broad bipartisan agreement that there must be consequence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For some, Iran has been a big threat. For me, reading the intelligence and seeing the progress over the years.
민주당의 크리스 쿤즈, 게리 피터스,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은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몇 주일에서 몇 개월 사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서 상원이 새로운 제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ime to take North Korea seriously. Seriously. Now, for too many years, the standard response of Republican
상원의 북한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일축했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정권으로 생각하곤 했다면서 이미 핵실험을 네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상원이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은 좋은 시작이라며 앞으로 행정부가 성실하게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도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국제사회가 동참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 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Banks that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This bill will change that situation.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이 법안이 위반되기 전까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지 않던 은행들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앞으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은행들을 국제 금융 체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원안보다 강력한 조항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입니다.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10일 상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법을 표결을 통해서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을 11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시링 국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대응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 국장은 9일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75억 달러 규모의 2017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오는 11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적했습니다.
The intercept test that we're scheduled to conduct is in November of this year against an ICBM.
이 실험은 미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요격 대상 가운데 최장거리 미사일로 CE-2 블록 1 미사일이 요격할 예정이란 겁니다. CE-2 블록 1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타격을 전문으로 제작된 무기 체계로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에서 분리된 타격체가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방식입니다. 시링 국장은 요격 실험 대상 미사일이 대포동 2호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포동 2호는 우주 발사체라며 우린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하지만 북한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결코 시험 발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지난 7일에 목격한 북한의 발사 실험과 훨씬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링 국장의 다르다는 발언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차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 진동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로 발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시린 국장은 이날 11월에 실시될 요격 실험 대상은 기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2017년까지 44개로 늘리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is 37 by the end of 16 and then 44 by the end of 17.
2016년까지 37개, 2017년까지 예정대로 44개로 늘릴 계획이란 겁니다. 세린 국장은 2017 회계 연도의 미사일 방어 예산 75억 달러 가운데 지상 발사 중간 단계 방어 체계로 측정된 10억 달러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구축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이날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ve got great confidence in where we are today, which is a complete capability against that threat that's never been flight tested.
세린 국장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에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상당한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또 최근 주한 미군의 배치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전반적인 미 육군 내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한 개의 사드 포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난 2013년에 괌에 배치됐고 2017년 회계 연도에 요청한 사드 관련 예산 3억 7천만 달러로 요격미사일 24기를 추가하는 등 사드 장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란 겁니다. 또 기존 계획을 포함 2017년까지 미 육군에 사드 요격미사일 61기를 추가해 보유량을 총 205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린 국장은 2018년까지 사드 포대를 총 7개로 늘리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 2021년까지 미사일 400기를 미국 육군에 조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미사일 48기, 95명의 운용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호의 탑재체 광명성 4호가 궤도에 진입은 했지만 위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9일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쏘아올린 광명성호의 크기와 궤적, 사거리, 탑재 중량은 물론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점까지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북한 측 주장으론 우주 발사체인 광명성호와 은하 3호의 탑재 가능 중량은 200에서 250kg.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핵탄두 탑재를 위해선 탑재 가능한 중량이 500kg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광명성 4호가 위성 궤도에 진입하긴 했지만 탑재체의 중량이 너무 작아 위성 역할을 할 고성능 카메라를 싣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궤도에 진입한 광명성 4호가 하루 4번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즉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성 자체로서 어떤 위협을 주는 거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쇳덩어리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한 4-500km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공위성 쏘는 거는 그냥 맞대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로켓까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사일로 쓰려고 개발하는 거는 사실이죠. 예.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화에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ICBM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며 솟아올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목표물 명중을 위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최고 마하 20, 즉 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000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의 그 엄청난 그 속도랑 열이랑 대기권을 안으로 다시 오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열이 뭐 6000도, 7000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끔 고온, 고열, 고압을 견디면서 걔가 목표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재진입 기술이 없다라는 거지.
이 박사는 북한이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이를 위해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통해 기술적 개선을 시도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수정한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외부 소식과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북한 인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맷 살먼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권리와 지식 배포와 증진 법안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 북한 인권법의 수정판인 이 법안은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마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VOA가 맷 살먼 위원실로부터 입수한 새 북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북한 인권법의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 외에 기존 법 1장의 103조와 104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3조 A항은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서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 법이 미국 방송위원회는 현 수준에서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대북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존 북한 인권법 제1장 104조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A항이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A항에서는 기존 북한 인권법이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를 포함한 수단을 써서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수정 법안은 A항 1번 일반 항목에서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늘렸습니다. 새 북한 법안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나 소형 SD, 또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그리고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번 배포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정보가 담긴 기기를 북한에 배포하거나 또 배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3번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항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먼저 4번 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나라의 대중음악이나 텔레비전 방송물, 영화 등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번 항목은 방송 프로그램에 인권이나 법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세부 추진 계획과 일정 기한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이끄는 맷 살먼 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식이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법안이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인민군 리영길 총참모장이 이달 초 종파분자 및 세도 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임명한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리영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 2일에서 3일 사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주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군당위원회 연합회의를 전후해 종파분자 및 세도 비리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리 총참모장은 지난 2012년 중부전선을 관할하는 5군단장에 기용됐고 이듬해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거쳐 같은 해 총참모장에 발탁됐습니다. 총참모장에 기용된 이후 2014년까지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도 오르는 등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지난달까지는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군사훈련과 인민무력부 방문을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노동당 중앙위와 군당위원회 연합회의에 이어 지난 8일 열린 광명성 4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경축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교체됐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양 경축대회의 주석단을 소개하면서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박영식, 그리고 리명수 등의 순으로 호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통상 큰 행사의 참석자 명단을 소개할 때 인민무력부장 바로 다음에 총참모장을 호명하는데 리영길이 빠지고 대신 리명수 인민군 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소식통은 리영길이 처형된 사유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간부 출신들을 군 요직에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정통 야전군 출신으로서 불만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주도하는 인물이 리영길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보고해 숙청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임명한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결식 당시 운구차를 호위한 7인방이었던 리영호 총참모장은 이듬해 반혁명분자로 몰려 숙청됐습니다. 그의 해임은 김정은이 군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리영호에 이어 총참모장을 넘겨받아 인민무력부장까지 오른 현영철도 반혁명분자로 몰려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습니다. 현영철의 처형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과 지시 불이행이라고 한국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무력을 지닌 군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정은식의 공포통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북한의 폐쇄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외교적인 상황은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치권이나 시민 사회단체 반응은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맞선 북한의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군사 통제 구역 선포. 발표가 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한국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그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 정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마다 입장이 나온 상태인데요. 정치권도 시민 사회 단체도 여당과 야권,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불가피한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민들의 생존과 연관돼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도발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번 미사일 발사, 이로 인한 그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호성에 그쳤던 제재였다면 이제는 실효적인 제재가 바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라는 것이고 한국 정부의 뜻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야당 쪽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관계 개선 여지를 위해서 출구를 남겨둬야 하는데 전면 중단과 같은 이 강경수를 두는 것, 앞으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또 두 달 뒤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감안한 한국 정부의 북풍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도 있는데요. 개성공단,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폐쇄하고 없애는 일, 남북 간의 기싸움 성격이 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 같은 대북 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일시 철수와 같은 조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정에 비난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철수와 군사지역 선언이 나오면서 곧바로 현실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인은 120여 개 입주업체, 자산을 북한 정부가 몰수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전면 폐쇄로 인한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한국 정부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북 간의 운명이 걸려 있고 또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 정책 중에 가장 낮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야당의 성명이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짙게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 사회 단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표적인 그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인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인 대북 경제 제재라는 입장입니다. 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70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해, 스스로에게 해를 주는 자해에 해당한다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한국의 입주업체 측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소식을 들어볼까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특별도시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도시라는 건가요?
서울의 경제적인 환경, 특히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지금보다 좀 더 민주적인, 더 나은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명 경제, 새로운 경제정책인데 경제민주화 특별도시 선언입니다.
한국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단독의 경제정책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나인 서울시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환경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일반화, 보통의 모습으로 붙어있는 무한 경쟁의 분위기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넘어보겠다는 경제 구상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서울,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시장의 말이었는데요.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정말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 상생 공정한 경제 민주화 사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이 동네 작은 상권을 잠식시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상점, 흔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진출이었는데요.
네.
적어도 앞으로 서울에서는 골목의 작은 상점이라든지 상가 임차인 등 경제적인 약자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식 연쇄 상점에 밀려서 사업이 문을 닫거나 밀리지 않도록 대기업 소속 큰 상점들이 건물을 짓거나 문을 열기 전에 동네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금 서울시가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울시만의 정책인 건데요. 서울시는 오늘 기업계와 금융계 등 14개 기관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의 어떤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도 시가 강제할 수 없는데 이것이 행사될 경우 위법 논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어쨌든 슬기롭게 처리를 해서 강자나 약자나 다 같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경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